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아홉 번에 걸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것들, 그게 이제 1장에 있고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것들, 그게 이제 2장하고 3장에 일곱 교회에 주어진 그런 말씀으로 나오고, 4장 이후부터는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앞으로 이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또 지상 강림하시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앞날의 일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장 3장을 이제 강해를 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보내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 4장부터 이제 22장까지 나와 있는 거기에 이제 뭐가 신기한 것이 있나, 놀랄만한 것이 있나, 여기 이제 집중을 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장, 3장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네, 더 중요하다. 왜 그러냐. 교회에 주는 그런 말씀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미래의 일을 다 알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경륜을 안다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강조를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의 그 메시지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일곱 교회는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데,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일곱 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우리 주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래서 지난 두 주 동안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리고 처음 가졌던 그런 열심, 처음에 보였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행위, 이런 걸 다 버리고 결국은 파멸에 이른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돼 있고, 지난주에 살펴본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순교하면서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그러한 교회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에 나오는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도에 가서 보시면 저 위에 맨 밑에 이제 에베소, 그 위에 서머나,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가 이제 나오는데, 버가모는 여기 외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도시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는 저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큰, 뭐 에베소하고 거의 쌍벽을 이룬 만큼 가장 큰 도시, 전 세계 아마 10대 도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그런 그 도시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일곱 교회를 예수님이 선정해서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버가모에 있는 교회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버가모 교회, 세상과 짝이 되어 세상과 결합한 교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우리말로는 이거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원래 영어로 식으로 표현하면 세상과 결혼한 교회예요. 세상과 결혼했어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세상에게 잡아먹힌 이런 교회가 이제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여섯 구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그 메시지는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부분이 나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찔러 주실 수 있거든요. 예민하게 반응하고 고칠 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고 내게 부족한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그리고 실제로 고치는 그런 일을 할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버가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그 지도를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면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이런데 가서 이 지도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이 북쪽으로 가면 이제 서머나, 서머나에서도 북쪽으로 가면 이제 버가모 있는데 서머나가 한 중간쯤 놓여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저 버가모라는 데까지 한 160km, 170km 이 정도 거리가 이제 떨어져 있고 서머나가고 중간쯤에 이렇게 놓여 있다. 우리가 이왕 공부하면은 좀 대충 지리도 이렇게 좀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같이 소아시아의 여행도 이제 한번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해야지 저건 무슨 상상의 무슨 도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글쎄 제가 공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항상 지도를 봅니다. 이게 어디에 있고 이렇게 해서 어디쯤에 있구나. 여러분 160km, 170km 떨어진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실질적인 도시고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다 해서 제가 이런 그 상세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160km, 170km 떨어진 데 있던 그런 도시인데 주전 5세기경에 이미 전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와 같은 도시예요. 그거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우리 에베소하고 다음에 서머나는 이 옆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예요. 에게 그 바다에 놓여있는 항구입니다. 서머나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는 항구예요. 근데 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는 항구가 아니라 이런 바다에서 한 25km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왕국이 변천하는 거를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끝난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 이런 거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이 그리스 왕국 그게 끝난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세상이 변천이 되는데 우리 알렉산더가 이제 죽은 이후에 그리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제국이 네 등분이 됐다가 결국은 두 등분이 돼서 위에는 시리아, 밑에는 이집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집트를 누가 다스렸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상층부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왕이나 클레오파트라는 이게 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시리아, 예수님 살던 이 팔레스타인 그 북쪽 위는 시리아인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사람들, 이런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의 왕국을 세웠어요. 셀레오쿠스 왕조라고. 그래서 그 왕조의 수도가 됐던 그 도시가 저 버가모다. 이해하시겠죠? 엄청나게 큰 그리스 제국이 있는데 반으로 나중에 나뉘어서 저 위는 시리아 밑에는 이집트가 됐는데 이집트는 당연히 수도가 알렉산드리아, 제일 큰 그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저 위는 버가모라고 한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런 도시였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제 그리스 이 문화가 이제 이렇게 융성하게 발전하고 하다가 이제 로마로 넘어가면서 예수님 오시기 한 133년 경에 로마 제국에 이제 합병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가 이제 끝나게 되면서 로마가 돼요. 이렇게 되면서 큰 도시로 이제 발전해 나가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AD 96년경에 이렇게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날 한 250년 동안 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뭐 에베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수도구 했으니까 가장 큰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버가모를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가서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랑 구글 뭐 이런 데 가서 찾아보니까 지금은 다 폐허로 남아있지만 그 왕궁의 터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있던 이런데 그 자취가 남아있잖아요. 이걸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재구성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에 버가모라는 데가 여기가 얼마나 아, 위대한 그런 도시였는가. 가서 보시면 벌써 규모가 대단하다. 이렇게 한 300m쯤 되는 이런 데다가 저런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 저런 걸 이렇게 지어놓고 대단한 규모로 도시가 발전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그 흔적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런 그 아크로폴리스 뭐 기둥을 세워놓고 한 것들 지금 복원을 해서 저렇게 커다란 그 기둥과 함께 아, 이렇게 있는 걸 우리가 지금 가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왕궁의 터인데 왕궁의 그 벽 이런 것들이 지금 저렇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2000년. 그러니까 얼마나 두껍게 이런 벽을 만들고 한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보면 이거가 극장이에요. 극장. 저게 지금 다 복원이 돼갖고 여러분 깎아지른 듯한 이런 언덕에다가 돌로 다 이렇게 해갖고 뭐 수백 명 지금 저 그림만 봐서 벌써 천 명 정도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저러한 그 극장을 지어놓고 그리고 마이크가 없는데도 여기서 말을 하면 딱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한 거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런 그 문화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런 큰 그러한 도시고 또 특히 문화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제가 인도에까지 이제 가면서 여러 지역을 정복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여러 개의 도시를 다 알렉산드리아로 불렀어요. 지금 제일 유명한 건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지만 그 당시 여러 군데 많이 가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고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많이 세웠어요. 그 도서관 중에 제일 큰 도서관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책이 20만 권 정도. 여러분 그 당시에 책은 다 두루마리 둘둘 많은 건데 이런 게 20만 개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루마리 중에 제가 이제 성경 설명하면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만든 벨럼이라고 하는 데 성경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짐승에 가죽을 벗겨갖고 무언가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벨럼이라고 하는 그런 재료를 그걸 처음 개발한 이와 같은 도시도 버가모다 이와 같은 그 전승기록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서 그리스 문화를 전달하고 그 그리스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여러 신들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신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신 가장 큰 중요한 그런 신으로 제우스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승리의 신이라고 하는 아테네 그 다음에 지도자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시소스 이런 사람들의 신전이 크게 여기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제 되면서 로마 제국이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요한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강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큰 도시고 하니까 당연히 황제 숭배를 하는 거를 이제 강요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주라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주기 때문에 어떻게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폴리카비라는 그 영화에도 결국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황제를 주라고 불러라. 폴리카비 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화형돼서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됐거든요. 자, 이러한 그 그리스 문화가 팽배하고 그다음 로마의 황제 숭배 이런 것들 이걸 막 강요하는 이런 도시에 지금 버가모라고 한 이 도시에 교회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교회가 하나 놓여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지금 한국도 거의 소돔과 고모라 비슷하게 됐거든요.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이 시대가 뭐 버가모나 소돔과 고모라 다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책망하시고 어떤 걸 회개하라고 하는가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다 해서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러면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버가모 교회처럼 결국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이제 놓이게 된다는 거,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 믿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12절에 가서 보니까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움을 검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한다. 자, 주님이 지금 나타나셨는데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버가모 교회에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그런 분으로 지금 주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1장 16절 거기도 이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분의 오른손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 모습이 있는데 버가모 교회에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먼저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6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6장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화평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 그렇죠? 그 다음에 17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17절 맨 끝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검, 칼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구나. 성경이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보시면은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의인화한 거예요.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그 말씀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지금 칼인데 칼이 양쪽으로 날이 달렸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딱 가서 서게 되면 우리 그 심장, 이 폐부에 여기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의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의도하는가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양날 달린 이런 검을 가진 이런 분으로 지금 나타난다. 그건 뭐냐?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준엄한 심판자로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15장부터 이제 17장까지 말씀 가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3절에는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15장 11절 가서 보면 성도들을 기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용하고 16장 33절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화평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 다음 17장 17절 가서 보면 이 자신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실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인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날 달린 검을 가진 이런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건 뭘 얘기하냐? 정확하게, 예리하게, 깊숙하게 우리 속 안에 있는 거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 19장에 15절 한번 가서 볼까요? 19장 15절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강림하시는데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그림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여기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분이 이걸 표현한 건데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아, 예리한 검, 말씀의 검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그러면 일단은 심판하시는 거구나. 이게 심판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버가모에 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정말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버가모는 문제가, 이름이 뭐냐. 이름이 여러 번 결혼했다 이런 뜻이에요. 버가모는 그 도시의 이름이 여러 번 결혼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결혼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다. 지난주에 서문학교회는 몰약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죽는 거와 상관 있는 것처럼 버가모는 이름 자체가 여러 번 결혼, 세상과 여러 번 결혼했다. 이 모든 면에서 여러 면에서 세상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세상과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짝한 그런 교회들. 세상과 짝하고 아니면 한 발은 주님께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사는 여러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버가모 교회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이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모습이 아닙니까? 검을 들고 이렇게 양날이 달려있는 이런 검을 들고 이제 나타나시니까 그게 첫 번째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적들과 싸우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양날 달린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런 의미를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는 양날 달린 검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성경적인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2장 13절에서부터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일단은 1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거하는지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아신다. 근데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에는 사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 어디에다가 사령부를 하나 뒀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령부가 버가모에는 버가모.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탄의 자리가 있다 하는 거는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그 사탄이 어느 한 지역을 사령부로 만들어서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것들을 파급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도시로 삼은 데가 어디냐? 그 자기의 그 도시로 자기의 자리가 있는 도시로 삼은 데가 어디냐? 버가모라는 거예요. 버가모.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당시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사탄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 정도로 사탄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했던 그런 도시가 버가모인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걸 알고 있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탄이 지배 전 도시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렇죠?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의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버가모 교회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냐?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그 도시에 사탄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사탄의 자리. 하나님은 왕좌라고, 영어로 throne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하나님만 throne에 앉는 거예요. 왕좌에. 기존 성경에 보좌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탄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24 장로라든지 이런 모든 창조물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 sit. SEAT. 자동차 시트라고 그러잖아요. 시트에 앉는 거고, 하나님만 throne에 앉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사탄도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탄의 자리가 있다. 자, 사탄의 자리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대 바빌론 종교라고 하는 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했다. 교회가 세상과 짝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AD 313년에 소위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발표가 돼서 그래서 뭐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로마 천주교 그 교회 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와 갖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걸 잡아먹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 천주교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무려 12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를 만들어서 거의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천년 이상이 지속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 일이 AD 313년경에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과 함께 이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콘스탄틴의 그런 것이 결국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콘스탄틴이 그걸 그때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마귀가 사람들을 사용해서 소위 바빌론 문화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듭니다. 홍수 이후에 여러분이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자로 나서는 니므롯. 그래서 그 바빌론 신화에 따르면 니므롯의 아내가 세메라미스고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단무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그 단무스, 이 세메라미스는 하늘의 여왕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와 같은 그 체제, 바빌론 신비주의 체제, 이런 뭐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고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그 바빌론 신비주의 이런 그 체제가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그 바빌론에서 그래서 BC 133년에 시리아가 이제 로마에 이제 합병이 될 때 그때 여기 버가모로 옮겨졌다. 영적인 그와 같은 그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BC 133년부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거기까지도 그때까지도 사탄의 자리가 바빌론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여기 버가모로 옮겨졌다. 이후에 다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 이런 거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세상과 하나가 돼서 기독교가 바빌론 신비체제로 바뀌게 돼요. 그때는 자리가 어디로 옮겨져요? 로마로 옮겨지는 거예요. 로마로. 이렇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바빌론 신비주의 체제가 이제 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무려 천년 이상. 그 이후에 어거스틴이, 제롬이니, 뭐, 암브로스니 이런 교회 교부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잘못된 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 체제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의 바빌론 신비주의 체제가 이 땅을 이제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가 천년 이상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 당시 아직 로마로 옮겨지기 전에는 이 버가모의 사탄의 자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빌론 신비체제가 뭔가를 잘 보시려면 여기 나와 있는 책 천주교의 유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바빌론 미스터리 빌리전 이 책이 있어요. 이 안에 천주교에서 행하는 모든 풍습이 과거 바빌론 신비주의에서 어떻게 유래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런 게 이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keepbible.com 성경지킴이 그 사이트에 가서 문서자료에 가면 다 무료로 여러분이 PDF 파일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구입할 수도 있고 천주교의 유래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사탄의 이 바빌론 문화를 파급을 시키는 그런 도시가 과거에는 바빌론이었는데 이게 버가모로 옮겨졌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로 옮겨지는 그 변천 과정 중에 버가모 여기에 사탄의 자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백성들에게 로마 황제의 숭배를 이제 강요했잖아요. 근데 이 버가모는 그 지역의 수도거든요. 가장 큰 그런 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잖아요. 이런 도시에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이제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차원에서 그 황제 숭배가 정말 극성을 부리던 이와 같은 그 도시 여기에 사탄의 자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든 어쨌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자를 극도로 핍박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던 그런 도시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다. 그래서 심지어 사탄이 자리를 틀고 그렇죠 예, 자기의 자리를 거기다 아예 가져다 놓고 세상 그 사람들을 지배하던 이런 도시 이런 게 버가모이기 때문에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냥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밖에 나가면 다 이런 사람들 천지니까 예,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엄청난 그러한 그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당시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여기 지금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안디바는 성경에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아마 교회의 지도자였고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애를 쓰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단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핍박 가운데서 순교를 당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그렇게 하면서 안디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순교자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그리스 말로는 마르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증인이란 뜻이에요. 증인. 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증인은 그는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자리가 있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 지역에 온 도시 사람들이 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 증언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는 이런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이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보니까 나의 믿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유격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걸 우리가 나를 믿는 믿음, 나에 대한 믿음, 나를 향한 믿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에게서 오는 믿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제 나의 믿음으로 이제 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찬 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크리스찬 페이스, 크리스찬 페이스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가서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지옥의 문들이 어디에 있어요? 핵심이 버가모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버가모에 지옥의 문들이 있고 사탄의 자리가 있는데도 여기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그 문서에 따르면은 안디바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 노스의 가마 속에다 이걸 집어넣고 그래서 거기서 서서히 구워갖고 그래갖고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이제 당한 거죠.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이런 그 사탄의 자리가 있는 데서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내 이름을 굳게 붙든 거 이거 내가 너를 칭찬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14절에서 이제 15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14절에 예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버가모 교회 안에 세상이 이제 들어오는데 어떤 것들을 통해 들어오냐.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음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니골라당.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분투하면서도 이거 들어오는 걸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어느 면에서 역부족일 수도 있죠. 뭐 세상이 지금 다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예수님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리를 지키는 거. 이런 자들이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그들을 용납을 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가서 보니까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의 이 내용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건데 우상 숭배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교리. 자,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25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22장부터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하는 거 이런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드디어 이제 40년간의 광야 유랑하는 것, 이 모든 건 마치고, 그리고 요르단강이 있으면 요르단강 지금 오른쪽에 와 있는 거예요. 요것만 이제 건너면은,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압 지방에 발락이라는 그런 왕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고 또 우리 땅을 통과하고 그러면 나중에 정말 우리나라가 크게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람이라고 한 사람을 이제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발람이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모압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이제 화를 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는 게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라 바알 부올이라는 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들하고 음행을 벌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가서 민수기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시팀 광야에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 백성이 모압의 딸들하고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음 자체도 나쁜데 그 행음의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신을 믿는 모압 여인들하고 지금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곳으로 백성을 부르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부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라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9절에 엄청난 재앙이 내리는데 죽은 자들이 2만 4천 명이다. 죽은 자들이 2만 4천 명. 그렇죠? 이게 엄청난 그런 규모의 재앙이 발생했던 이 일이 이게 발람의 교리 때문에 이제 발생한 거거든요. 발람의 교리.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발람의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지금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세상과 타협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실제 우상 숭배는 꼭 무언가를 달아놔야만 우상 숭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연합을 하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과 연합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냥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 버가모 중심을 해서 그래서 이런 교회의 기득권을 가진 뭐 교회의 아버지들이 이런 자들이 이제 등장하라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빌론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D 300년경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그게 뭐예요? 연옥에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촛불 켜놓고 돈 바치고 기도해야 된다. 375년에는 우리가 성인들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숭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인이 뭐예요? 예, 엄청난 그런 공덕을 많이 쌓아서 공덕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인에게 우리가 돈을 바치고 기도를 하면 그 공덕을 우리에게 나눠주면, 아니면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 공덕이 가게 되면 그럼 연옥에서 죄가 사해진다. 이러한 교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394년에는 미사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천주교 신부가 예배 때마다 데려다가 다시 한번 죽이고 희생을 시키는 그와 같은 미사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하나님 무슨 어머니가 있어요? 그게 431년에 마리아를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어머니로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고, 500년에는 성직자 계급체제가 아주 확고하게 성립이 돼서 일단은 제사장 계급하고 이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여러 가지 치장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가운 입고 그러고서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했겠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일단 나는 너희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벌써 세상과 하나가 된 거예요. 구약시대의 것들을 다시 신약에 접목하는 거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526년에는 종부성사 한다 그래서 죽는 사람에게 신부가 가서 뭐 이렇게 예배 드려주고 그러면 노자돈을 주고, 그게 노자성사라고 그래갖고 하면은 뭐 가는 길이 편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593년에는 모든 예배는 이제부터는 라틴어로 해야 된다. 여러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기 와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900년도 초반까지 온 세상 모든 교회가 다 천주교회라고 하는 데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말 그대로 암흑 속으로 사람을 몰아넣는 그런 일이 생기고, 600년부터는 중보자,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런 일들, 이게 하나씩 하나씩 천주교회라고 하는 바빌론 이 음료 체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더니 결국은 어떻게 세상에 완전히 먹혀버리는, 지금도 교황이 하고 다니는 일이 뭐예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권력자들하고 무언가 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일이 왜 생기냐? 우상 숭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언가 권력을 이렇게 보이려고 하고 권력자로 행세하려고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이런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파급이 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음행이 두 가지 용례를 쓰여요.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음행하지 말라고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가서 보니까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저를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집이다.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때 그 피값을 주님께서 다 지불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몸까지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는 2장 15절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다. 2장 6절 에베소 교회에도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말씀드렸듯이 평신도 하고 뭐 이렇게 이 성직자가 있다고 해서 이를 둘로 나누고선 이 성도들을 누르는 이와 같은 정직자 계급 체제에 예수님이 그걸 미워한다 그러지. 그건 구약에나 가능한 거지 신약시대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버가모교회도 있어서 결국은 이게 어디로 파급이 돼서 천주교회로 파급이 돼서 그렇죠. 클러지가 있고 레이가 있다. 이렇게 레이트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성직자 계급 체제와 평신도라고 하는 걸로 계급을 나눠버렸잖아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안으로 들어와서도 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 평신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평신도가 있고 뭐 성직자 계급 체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시대에만 가능하지 신약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한 거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질 때 구약시대에 이런 계급체제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이런 교회를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거를 유지해야 그래야 신약교회가 되는 건데 세상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그런 일이 버가모 교회도 생기게 됐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는 2장 16절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이렇게 말씀해. 아까 보여줬던 그 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우상 숭배 음행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인 이 교회 이거를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교회에 일부가 그냥 받아들였는데 이게 계속 누룩처럼 파급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거짓 교회를 받아, 교리를 받아들인 건 일부인데 예수님은 그 교회 전체가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 한 번 회개하면 그 이후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말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회개기도 하면 그 구원받지 못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자, 그래서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가 직접 가서 이 칼로다가 너희와 싸우겠다. 근데 그건 너희가 누구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배도한 자들도 들어있고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용인한 자들도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이런 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이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예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7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참 여기 계속 귀 있는 자는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자꾸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는 좀 들어야 된다. 모든 교회에 주시는 성령님, 이건 지금 버가모 교회에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에 지금 주고 있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21세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는 무슨 특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면 그럼 이긴 사람이에요. 이 이기는 사람, 그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복을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먼저는 만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거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징을 하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흰 돌, 그 흰돌은 어디 다른 데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스 문화권에서 흰돌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 40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거는 천사의 음식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2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러하시다. 이르시되 그것으로 일 호매를 가득 채워 너희 대대자손들을 위해 기록, 간수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기 위해 사용한 빵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합니다. 해서 만나를 33절에 가서 보니까 일 호메를 담는 그 항아리 안에다가 만나를 그 안에 집어넣고 감추어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걸 통해서 만나가 어떤 것인지를 나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대자손들이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간수해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감추어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판이 있는,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 그 증언판 앞에다가 이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여기 숨겨져 있는 이와 같은, 감추어둔 이와 같은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 거, 광야 생활하던 그 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어디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만나를 40년 먹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하는 것 같은 이 버가모에 있는 신실한 그런 성도들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잠잘 때 주고 해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신실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흰돌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 흰돌은 무죄하다고 하는 걸 이제 의미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이제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고소를 당하면은 그 당시 이제 배심원 제도가 있어 갖고 배심원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면서 그 흰돌을 가져다 놓으면 그럼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 또 다른 의미로는 죄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완전히 제거가 됐다, 이런 의미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흰돌을 그에게 줄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흰돌을 받은 사람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이미 이긴 자고, 그렇죠, 하늘의 만나를 매일같이 먹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느 누가 고소를 해도 예수님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해 줄 이와 같은 흰돌을 지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어요.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세상과 하나가 된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른 이야기하라면 교회 안에 세상을 들여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세상 문화들 꽝꽝 대고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다. 천주교 같은 바빌론 음료 체제를 만들어서 결국은 세상에 잡아먹히는 이런 일이 버가모 교회에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뭐냐?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이니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읽으면 세상이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 이야기하는 세상, 나쁜 의미의 그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있는 이 세상 시스템, 악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체제, 주님을 대적하는 철학, 주님을 대적하는 문화, 주님을 대적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은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곳에 정욕도 사라지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이런 의미의 그 세상, 이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건 지금 영적인 간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원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 세상 밖에 나가서 못 삽니다.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그렇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데예요. 맞습니까? 버가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데다. 이걸 기억하고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라고 버가모 교회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지금 21세기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의 철학으로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교회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살면 그 지저분하게 욕하고 하는 그런 문화, 이런 걸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문화, 동성애하는 문화, 낙태하는 그런 문화,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화론이 옳다고 하는 그런 문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고 하는 그런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과 결혼하는 거고 그 끝은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말 습관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세상 쫓아가는 건가? 세상이 나가는 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 곧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세상은 곧 없어져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고 7, 80년 살면 끝이 나는 거고, 더욱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는 것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